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로마서 4장,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든 사람이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책임은 나에게 달려있다.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달려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이런 행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걸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사람을 저 땅 속에서 부활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 그 파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으로 지냈는데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다시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말 그대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변화가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소망,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면에서 핍박의 생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게 되면 그 환난도 기뻐한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주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 결과 맨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건 다 기뻐하게 되는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곧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가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100% 완전히 용서가 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구원파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구원파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죄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구원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짓게 될 모든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100%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미래의 죄까지, 지금 짓고 있는 죄까지 과거의 죄는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면 앞으로 뭐 무슨 죄를 져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를 지을 때 은혜가 더 넘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조금 심각하지 않은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너 1년 동안 감옥에 가라.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갖고 죽을 것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다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겠어요? 살인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용서받으면 은혜를 더 크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 앞으로 더 큰 죄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바르게 해결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한 거예요.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제대로 구원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올바로 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 이후에도 죄를 많이 짓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매일같이 우리를 압박을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이 멋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초보적인 교리를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며 죄를 기뻐하고 죄를 물리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활하는 걸 배워야 돼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매일같이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이제 이끌어야 돼요. 성도가 무지하면 사탄은 마음대로 그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올바른 것을 배우지 못하면 말 그대로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5장 다음에 나오는 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죄 문제에 대해서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에겐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코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 양으로 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짓는 죄의 양이 하나님 가는 데까지 매일매일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양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질로 이야기할 때도 그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죄 짓던 그 내용이 점점점점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즐겁게 죄를 져요. 매일매일 죄를 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매일같이 죄를 짓는데도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일같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건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매일같이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영어로 얘기하면 sensitivity.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치고 이거 다섯 닫으면 센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닫는 게. 그래서 조그만 죄, 더 조그만 죄, 더 조그만 죄까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런 착각과 세뇌된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고 예수님이 묻혔다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이 있는 사람이 성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하는 영어로 imputation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속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 안에서 이미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주하는 전가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를 전가의 원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은 단순히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꽝꽝꽝 치는 거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저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건 뭐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 걸 경험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구체적으로 2절에서 5절 읽은 거예요. 바울이 왜 침례 이야기를 지금 드느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2장 여기 6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 안으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죽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과거에 술을 많이 마시던 이런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술을 좋아할 수 있어요? 술을 만져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술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구원 받으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일 그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머무는 일은 진짜 구원 받으면 그 일이 불가능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묻혔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생명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억누르던 그와 같은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그분의 죽은 것 같은 모양을 함께 심겨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부활의 파워를 가지고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은 이후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죄들로 인해서 맺던 그런 열매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박멸 안 됩니다. 박멸 안 돼요. 그렇지만 계속 줄어들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매가 조금씩 더 많이 매일같이 열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증명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증명이 돼야 구원받은 거예요. 말로만 구원받은 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6절,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죄를 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섬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삶의 목적이 죄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12절에서 14절에는 그 전에는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해왔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도구로 우리를 내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자기 자신의 그 옛 모습을 보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그 악한 일들 생각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거 생각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하다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죄짓던 그때 맺었던 그 열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의의 도구로 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면 히브리서도 역시 이제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 역시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아마 비슷한 이와 같은 그 상황을 많이 느끼고 체험했던 것 같아요. 12장 1절 가서 보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있어요. 누가 가장 잘 아냐? 제 아내가 제 죄를 가장 잘 알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건 무슨 죄냐?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예요.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짓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걸 떨쳐버리고 뭐라고 우리 앞에 놓이는 경주를 달리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죄와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는 이 죄하고 여러분 처절하게 싸움 벌이는 거 아시죠? 처절하게 싸움을 벌여서 경주를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니쉬 라인까지 거기까지 가는 순간까지 이 경주를 달려가면서 이 얽어매는 이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죄를 좀 떨쳐버리자 그러니까 나는 무슨 살인, 뭐 간음, 뭐 강간, 아니 뭐 도둑질 난 이런 거는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원초적인 이와 같은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려야 될 것인가, 어떤 죄를 극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꾸 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냐, 강도질을 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이 죄의 근본적인 죄가 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뭘 만듭니다. 왜 만드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가서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주공간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설계를 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여기에 벗어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이죠, 그게. 근데 자꾸 죄를 그런 영역으로, 난 그런 거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답게.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가운데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하는 것이 매일같이 매일같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죄가 뭔지 조금 좀 쉽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가장 큰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내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땅을 채우라는 겁니다. 아직 죄 짓기 전이에요. 죄 짓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을 이루게 될 때 저 위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이걸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이 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도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씨를 내는 게 그게 결혼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초적인 인간 창조 목적, 그 목적을 벗어나는 거,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그와 같은 죄하고 매일같이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려면 일단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목적에 따라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무엇이 가장 큰 죄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뭐 큰 거 자꾸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때는 내 의식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의식이 있는 한 일에 집중하는 동안에 거기에 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한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처절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인죄가 왜 나와요? 간음죄가 왜 나와요? 도둑질하는 게 왜 나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열매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고, 알고 나서도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과한 게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과하신 것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인간 모두에게 부과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뭐 큰 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을 꾸리고 살 때 남편이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 이걸 하지 못하면 이게 간음죄, 살인죄보다 더 큰 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두에게 부과한 거예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영어로 얘기하면 mandate예요. mandate.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는 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심각한 죄다. 여러분, 게으름 피우는 게 엄청나게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배짱이처럼 놀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단 1초라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1초라도. 이게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게 80년인데 영어로 very precious 한 거예요. precious. 여러분, 보석을 precious stone이라고 그러잖아요. precious 하다.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운데 5초 전에 있었던 그 시간은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가 심각한 죄냐?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르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해고 땀을 흘리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물자를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회를 바꾸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로 이 땅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사회를 바꾸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대학교, 뭐 대학교 다니고 그 이상도 지금 있을 수 있는데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하은이도 그렇고 정신 집중해갖고 하빈이도 그렇고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게으르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학생 때는 공부하는 거에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네.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 컨센트레이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최소한 우리 사랑침례교회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될 때. 이걸 안 하고 설렁설렁 그냥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회개보고 너 왜 이렇게 게으름 폈냐고 하나님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된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미리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 여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는 뭐냐?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게 공부예요. 맞습니까?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게 공부예요.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게 안 되면 인생이 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인생이 꼬여요, 공부를 안 하면. 그럼 공부는 뭐냐? 읽고 이해하는 게 공부예요. 읽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요새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독포자는 인포자가 되고 수포자는 대포자가 되고 영포자는 직포자가 된다.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는 독포자가 뭐고 인포자가 뭐고 해서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서 포기자는 인생 포기자가 되고 수학 포기자는 대학 포기자가 되고 영어 포기자는 직장 포기자가 된다. 독포자는 인포자, 수포자는 대포자, 영포자는 직포자. 우리 사랑침례교회 킹잼 성경 들고 다닌 사람이 독포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어책이든 영어책이든 수학책이든 성경책이든 회사 가면 회사 매뉴얼이든 뭐든 읽어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읽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읽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이걸 가지고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사람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 오늘 이해가 좀 다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아이고,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이해가 됐어요? 목소리가 작으네. 독포자가 되면 인포자가 된다니까. 인생 포기자가 된다고. 큰일 나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인생 포기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글도 올리고 했듯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살려고 하면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씩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100개씩 도서관에 앉아서 외우면 1년이면 36,500개 다 잊어버려도 10,000개, 15,000개는 1년 지나면 외우면 평생 사전 안 보고 영어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어야 단어가 들려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어가 들려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럼 떠듬떠듬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떠듬떠듬해도 미국 사람이 뭐라고 안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 그런데 아예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 단어를 외워야 된다.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컴퓨터 칩을 해서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피땀 흘려가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성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학생 때는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책 읽는 거 해서 이해할 줄 알고 이거 하는 게 성화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독신으로 사는 선물도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 말세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가정을 꾸려서 다산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이 땅을 채워야 될 이와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죄와의 싸움은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서 자꾸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해 내가 죽었다는 거를 매일같이 가정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학생들 갖고 꾸중하고 그러니까 어른들 마음 푹 놓고 있다가 이제 가정 얘기가 나오니까 좀 마음이 좀 뜨끔하시죠? 상대를 향해 내 자존심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거는 상대를 향해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가서 보니까 5장, 6장에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 22절부터 33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25절에 먼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자기 몸 미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그래서 뭐가 잘 되라고 약도 먹고 뭐도 뿌리기도 하고 다 이렇게 잘 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 몸 이런 거 피부 이거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 제가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해도 벌써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화같이 밀고 막 큰 소리가 나려고 할 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거를 아주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성화예요. 뭐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줄에 세워갖고 이 가정을 꾸려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 한 거예요, 처음에. 거기에 맞지 않게 살면 그게 죄입니다. 뭐 자꾸 강도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사랑하면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 여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 왜 그래?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잘 돌아가면, 그렇죠? 둘 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뭐냐? 가정에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부부에게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고 원하는 게 뭐예요? 질서를 이루라는 거거든요. 질서를 이루는 가정을 온 세상에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화를 뭐 죄 짓는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생활을 올바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6장 1절에서 이제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든, 그렇지, 무슨 협조를 구하든, 뭘 하라고 하든, 뭘 하든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애들이 이해될 수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춘기 때는 거의 무조건 반대하죠. 이럴 때를 위해서 회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회초리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득을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제대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편파적이 되면 안 돼요. 가정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만 더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목사로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 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믿는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질질 끌려달리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가 딱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걸로 해서 이게 끝이 나야지. 부모가 질질 끌려다녀서 그래서 아이를 망쳐놓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식도 죄를 짓는 거고, 부모들에게 단호하게 해서 아니라고 해서 딱 거절할 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 이것도 죄를 짓는 거,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해야 될 심각한 죄다. 성화를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될 일, 아이들이 해야 될 일 구분해서 서로 존중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그게 완벽한 그런 성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질질 끌려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 앞날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60, 70 되면 저 부모 아주 고생하겠구나.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보인다고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아이 때문에 나중에 울고 고생하지 않으려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매를 때려야 될 때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올바로 다시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아이는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옆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이거 다시 잡아서 일리 데려다 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의 교육과 훈육에 따라 아닌 건 이렇게 돌려놓는 일을 해야 그게 성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모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순종해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지는 못해.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성령님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님의 눈을 이렇게 갖게 되면 객관적으로 내 아이를 보게 되고 내 남편을 보게 되고 그렇죠? 내 아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거를 고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치는 그 일이 성화하는 삶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사물 모든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거든요. 그 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고 아니면 자꾸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진정한 성화예요. 구원 받으면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냐오냐 해갖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아이로 만들면 그러면 인생 포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하게 공부하려면 휴대폰 치워야 공부가 되지 않아요? 다 치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고 깨닫고 외우고 그렇죠? 이런 일이 10년, 12년 이렇게 진행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아이들도 그와 같은 그 부모의 교육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반대로 나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목사가 굉장히 슬프게 됩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성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찾을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취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이 바뀌어야 돼요. 경제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날이 가면서 점점점 바뀌는 그 일이 그게 성화인 거예요. 이런 변화는 어떻게 생기냐? 꾸준히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포기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줄 모르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려면 책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일은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예, 그런 일을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목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설포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 그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고 읽으란 책도 좀 읽고 성경도 읽고 그렇죠? 예,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텔레비전으로부터 다 끄시고 바꿔야 되고 소용없는 겁니다. 예, 다 끄시고 예, 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좋은 거 강좌 좀 들으시고 책 읽고 그렇죠? 아,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그러고 본인은 텔레비 보면 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지. 그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화를 자꾸 멀리 가서 찾지 마시고 아이한테 책 읽으라 그러고 테레비 보는 게 그게 죄를 짓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꼭 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이와 같은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구원받으면 매일같이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이 성화를 우리 가운데, 저는 여기 가운데 뭐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이런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목사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치한 일이고, 그건 유치한 일이고,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 사람답게 사는 거, 가정을 제대로 이루고 사는 거,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사는 거,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줬으니 이거를 발전시켜가면서 독서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게 성화예요. 이와 같은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